오늘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입니다. 최근에 저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주고 새겨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이 건물입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이 세계적인 거장이 설계한 저 건물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 저도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무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이 폭발하면서 영생과학, 영생불사 비즈니스를 논하는 시대입니다. 이걸 비즈니스로 지금 이제 논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겁니다. 겸손이란 거는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인데 이거지 뭐 겸손하게 뭐 이렇게 낮추는 듯하고 뭐 겸손한 척하고 이건 척이에요. 척 뭐 봉사도 하고 이건 척이라니까요.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감옥에 형벌 받는데 예수의 피로 은혜 받았잖아요. 이 은혜가 지금도 영원히 영원히 흐르고 있어요. 만유와 만물 가운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단이 전파방해를 하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일곱 절기 중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세를 통해 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나 흩어져가지고 원근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에 큰 무리로 모여있는데 그 성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요. 당시 예수님이 대단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러니까 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종려나무, 이거 종려나무입니다. 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환영하면서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영접을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호산나 찬양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메시아라는 말, 메시아. 아브라함 이후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세상 죄를 없애고 장자,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상 어떤 나라를 세워서 참 평강을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 가지고 올 그 구세주가 틀림없다고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주님은 지금 유월절 희생양으로 죽기 위하여 온 세상 죄를 뒤집어쓰고 희생양으로 죽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자기의 성 아닙니까? 평강의 성, 기쁨의 성인데. 철없는 천국 백성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송을 한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나귀 타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주님이 장차 백마를 타고 다시 오셔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할 것을 드라마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출을 한 거예요. 종려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송했던 이 큰 무리, 이렇게 주님을 메시아로 찬송했던 이 큰 무리가요, 며칠 뒤에는요, 불과 며칠 사이입니다, 당시 성전의 지도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게 미운 털 박히겠다고 죽여버려라, 가짜 메시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성난 목소리로 외칩니다. 세상과 짝하면 그렇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던 이들이 이 무죄한 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손을 씻어버립니다. 깨림직하잖아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니, 자기 자신에게만 돌리면 되지 우리 자손에게나 돌리다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서 우리 말하는 걸 다, 모든 억조창세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미도 말하고요, 모기도 말해요, 에이 이러면서 말해요. 전부 다 듣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귀에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려준 말 그대로 이스라엘과 온 세상 나라 역사가 지금도 전개되고 있어요. 유월절 양과 희생제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이 세상 중심이 거기 보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복하실 초막절 잔치를 미리 감사하는 것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지만은 고난이지만 부활 승리 영생 천국을 미리 바라보기 때문에 종려 주일날 종려나무, 부활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이파리를 흔들면서 미리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이 종려 주일 이후에 십자가지만 승리했다, 고난이지만 부활 영생이다라고 승리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고난 주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도 그거를 이제 내일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종려주일 후에 내일부터 시작되죠. 첫날 우리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모셨는데, 혹시 여러분 장사하는 집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돈벌이를 생각합니까? 돈의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파쇄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첫날 성전 청결. 우리도 이번 고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의 모든 쓰레기를 다 치워내고 무릇들 다 인테리어 다 새로 뜯고 새롭게 정금 같은 믿음과 깨끗한 순은으로 하얀 세마포로 다시 지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날 스가랴서 11장의 예언대로 가롯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립니다.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린다고 스가랴서 11장에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날 주님은 숨으시지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하면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넷째 날 유월절 식사 후에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 성만찬 하는 이것은 내가 너희들 위한 생명의 떡, 생명의 피가 되기 위해서 죽는 거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일단 먹여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합니까? 성령의 기름이 사도행전에서 부어져가지고 오순절날 정확하게 마음문이 밝아지니까, 아, 그 말이 그 말이군요. 주님이 하신 말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즌도 반드시 오순절 끝에 이제 가을 마지막 추수 전까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대로 오순절 끝날에 추수 때 이제 이방인 추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늦은 비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점점 연결되기 시작해요. 마음이 부유해지기 시작해요. 유월절 식사를 넷째 날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넷째 날 겟세마네예요. 다섯째 날 금요일 밤입니다. 이제 6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의 원리대로 밤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날이. 그래서 안식일 날, 금요일 밤이 안식일 날입니다.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돼, 우리로는 유월절 안식일에, 정확하게 안식일입니다. 유월절 안식일에 유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한 번도 어긋나며 정확 무후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 무교절. 교는 뭐예요? 바로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무, 누룩이 없다, 죄가 없는 몸으로, 떡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 생명의 떡으로 속사람에 먹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몸의 구원을, 몸의 구속을 믿음의 결국은 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날 죄에 대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일곱째 날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우리의 주일에 해당하죠,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장자 초태생이 된 거예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처음이건 열매로 하늘에 미리 됐잖아요. 그런데 땅에 떨어져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씨앗을 통해서 영원히 썩지 않은 영생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말씀이 씨예요. 할렐루야. 본문은 주님의 고난주간 넷째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월절 성만찬 후에 희생양으로 죽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소원에 순종하기 위해 아들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 열매를 절구에 넣어서 빻아가지고 으깨어서 신선한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참 올리브 열매로 겟세마네 돌절구에 넣어서 으깨어서 빻아가지고 으깨어서 바로 그를 믿는 성도들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짜서 주시려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려고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던 거예요. 함께 왔던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부탁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닥칠 일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름 부음을 곧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터인데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방해할 거 아닙니까? 항상 그래요. 큰 권능이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시험할 것을 아셔서 깨어서 기도하라 했던 거예요. 주님 홀로 오직 홀로입니다. 누구도 자랑 못하게 한 거예요. 아버지 소원에 순종하고자 기쁘게 죽고자 아버지 뜻대로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될 때 제자들은 다 잠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욕할 수 있잖아요. 스승이 저를까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라는 인간들이 자빠져 잠을 잔다고? 그러나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자기들이 따르던 스승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5,000명 이상을 먹입니다. 인기 절정의 스승님이 며칠 전부터 얘들아 내가 희생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런 소리를 살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들었어요 분명히. 근데 제자들은 자기가 높다 안다 삐지고 막 이러고 서로 싸우고 그죠? 그럼 또 어때요? 들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들을 끼 있는 자든 들을지어다 보았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가진 인간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하바드나 예의를 나오더라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른 비의 성령으로 늦은 비의 성령으로 복된 장마비로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하나의 인격 수양의 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몇 대 신앙을 하고 목사고 박사고 하더라도요 성령의 조명이 최고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제자들은 느꼈지만 그래도 설마 했을 것입니다. 설마 주님이 다시 오겠나. 우리도 설마 하잖아요. 종려주일 후에 고난주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을 팔 것이라고 고난중간에 이야기했더니 가론유다가 시부지기 사라집니다. 불법의 아들이잖아요. 또 불법의 아들이 올라올 겁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스승을 죽이려고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올 거 아닙니까? 와, 큰일 났다. 유월절 성만찬도 스승과 다른 때 했던 몇 년 전에 했던 식사 때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유의 만찬과 같은 이별의 만찬이죠.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분위기가 감도는 겟세마네에서 밤중에 주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또 44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중에는 고상한 종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도 좀 읽고 이렇게 자신이 교양이 있다고 나는 보조라 보조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겠죠. 뭐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뭐 애기를 낳듯이 산모가, 만삭된 산모가 심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꼭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고. 다 그렇게 기도하진 않더라고요. 홀로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천사 산파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활의 새 생명을 낳고자 진통했습니다. 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피땀 흘리면서 아기를 낳아야 됐을까요? 그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말씀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대로 두면 반드시 죽잖아요. 한번 죽잖아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자식인데 왼수가 된, 신분대 음녀가 된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의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피땀 흘려 아기를 놓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부터 했지만 제자들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주님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다 시험 들어요. 왜 주오시기 전에 큰 배교가 있을까요? 깨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요.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했던 무리들도, 호산나 찬양대 아닙니다. 호산나 찬양이 기도 누구보다 많이, 호산나 찬송했던 이 무리들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들도 미혹의 시험에 다 빠져가지고 주님을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저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40년 후에 주 70년 주님의 예언대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은 더 큰 시험에 빠졌어요. 주님이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잖아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강도의 속으로 된 예루살렘 성을, 성전을 완전히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박살내버리잖아요. 앞으로 제3의 성전이 세워질까요? 선지자와 주님이 뭐라고 예언했나요?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지식, 영생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실력이 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성경대로 때가 차면 이 불의한 세상 점점 죄가 가득 차가지요.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딱 하나, 참빛이신 예수님만 딱 가리면 되거든요. 이 세상은 정죄를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모든 인공지능이나 AI의 모든 첨단 기술들도 주님의 철장 권세 아래에서 온 세상을 새롭게 위로하는 그런 나라가 도래하고 다시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를 가려낸 다음에 사망이 없는 새하늘, 새 땅, 새 나라, 새 한 몸이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간곡히 부탁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따라 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 환영, 유혹 환영,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와요. 바울도 비슷한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나왔던, 힘들게 나왔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맡겨놓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도시들에 이제 복음 전하러 떠났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첫째는 헬라 지역의 세속적인 우상 문화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해도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타협주의, 혼합주의. 뭐 요새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구별이 없어요. 기름 받은 제사장인데 세상의 죄악의 바다에 동동동 떠면서 구별돼야 되는데 가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좀 뭐 잘하는 척하지. 기름 부음 받을 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당연히 구별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영의 저항을 느끼기 때문에 구별된다고요. 그 인내를 감당하는 거예요. 기쁘게 할렐루야. 그때부터 원수를 이겨요. 두 번째는 유대인 교사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짓 복음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행함으로 말씀을, 율법을 지킴, 내가 내 육체로 지킬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는 세상 죄와 적당하게 타협해도 된다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게 달콤하자 우리는 그쪽이 더 땡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금 타협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집불통으로 독선적으로 나가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달콤한 유혹은 본질상 이세벨이고 발람이고 니골로당이에요. 세상과 짝하는 음란의 영입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믿어도 여러분은 제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겠노라. 다른 하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려는 교만의 유혹입니다. 예수 믿고 더 어려워집니까? 완전히 방향이 잘못됐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가 죄인 계십니다. 내가 죄인, 나 같은 것이. 저는 새벽마다 설교하러 오면서 나 같은 것이. 예수 안 믿어서 목사 안 됐으면 돈벌이 좀 하고 잘났다고 툴툴거리며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봤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말씀에 눈이 열려버리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버지. 너무너무 고마워요. 집에서 쫓겨나고 뺨 맞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성도들과 씨름하면서 애매기 너무너무 고마워요. 기름 부음으로 말씀에 눈이 열릴지어다. 마음 눈이 밝아질지어다. 천국이 보이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도시나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한 나라 이사야 55장 5절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둘 다 성격은 확연히 다르지만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교활한 여우 떼와 같은 미혹의 영들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내가 오기 전에는 점점 미혹을 더 많이 보낼 거다. 미혹의 영들을 더 많이 보낼 거다. 누가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느냐. 알곡들을 가려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기적도 막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 속에 진리가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영적 아버지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애끓는 심정으로 얘들아 깨어 기도하거라.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이죠.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바른 가르침으로 돌이키라고 애끓는 심정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정욕에 끌리잖아요. 유혹의 달콤한 잠에서 깨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로 해도 안 되고 글로 해도 안 되고 춤을 춰도 안 되니까 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나 혼자라도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마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서도 몇 명은 그렇게 했겠죠.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19 혁명을 한 거예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 형상,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신학적 어렵게 말하는 게 있어요. 성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을 쏙 빼닮았는가. 또 건축용어로 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만한 왕궁으로, 성전으로 잘 지어졌는가. 오만 가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막 정욕을 부리고 못된 생각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맨날 이기심과 욕심으로 막 교활하게 생각한다면, 오만 가지 생각을 내버려 둔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형상을 이루기까지 말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우 때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해산의 수고를 홀로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몸의 부활, 영생 부활, 천국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몸의 부활이에요. 영광의 몸을 덧입고 주와 함께 세세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노아도 모세도 홀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기에, 바울도 홀로 주의 고난에 동참했기에, 사망의 시험을 이기고 야곱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종과 소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가 이렇게 해산에 진통하지는 않아요. 장자의 권세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값은 자녀라 부르는 부름 받은 값은 받았을지 몰라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 제사장 선지자적으로 각자 분량대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왕들이 일어나는 시즌이에요. 만왕의 왕이 오시기 때문에 정치인계 사회문화 모든 문화 일어날 치어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오만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있습니다. 돈벌이 힘듭니다. 뭐 몸 아픕니다. 나이 들었습니다.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외치고 외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다시 예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도, 이 포항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다 못해요. 그러나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고난주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미리 부활영생 천국 승리를 외쳐놓고 내일부터 주와 함께 내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함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하다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더하소서.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나의 소유물이라고 나의 특별한 기념물이라고 인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